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you.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 가득과 정성을 다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말씀 가운데 임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하루를 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복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박태웅 목사님을 통해 하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예라고 답하며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한 열방 가운데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여, 어려운 시기에, 환난의 때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리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말씀의 소망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 호흡을 주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CGN과 또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남자가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수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에게도 셋째에게도 계속해서 일곱째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일곱 사람 모두 그 여자와 결혼했으니, 그렇다면 부활할 때 그 여자는 일곱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활 때는 사람들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생명 나눔의 기적 우리 영상을 보신 이후에 양육본부장으로 섬기시는 박태영 목사님을 통해 부활 소망으로 섬길 산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90일의 기적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생명 나눔 기적에 끊임없이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작한 90일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장을 통해서 세 번의 논쟁의 시험과 도전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로는 권세의 문제로 도전한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셨죠. 두 번째는 세금의 문제로 도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인데 오늘은 부활의 문제로 사두개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 권세의 문제는 예수님이 참 권세자이신가에 대한 도전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만물과 시간과 공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위에 더 높은 권위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세금의 문제로 도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치 사회의 진정한 통치자 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로 도전했던 것이죠. 가이사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은 이 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한 뜻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선한 통치자임을 믿고 선언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문제는 바로 교리의 문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늘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 되셨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토론과 논쟁에 사람을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세워진 힘과 권력과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과 같은 자신의 신념의 구조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것인지를 늘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늘 밝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죠. 사람은 예수님과 만나 변론하고 자기의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참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지면 회개하기보다는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받는 그 도전 앞에 참된 진리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참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시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이 진리를 발견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랑과 화해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과 순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와 화해하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 참된 진리가 진리로 비춰지며 어둠이 물러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과 순결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의 체계, 자신들의 기득권의 체계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너뜨려지지 않게 예수님을 오히려 역공하며 핍박하는 악한 계획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그 불법적인 신문 앞에서 침묵하며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라는 놀라운 거룩과 순결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진짜인가,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기준과 그 내용의 핵심인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지를 알고 싶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며 시험하며 변론하며 흔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랑과 화해로 그리고 거룩과 순결로 서서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우리를 흔들면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소리, 사랑의 소리가 우리를 통해 울려 퍼져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일관성 있는 진리를 따르는 삶, 그리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는 만큼 가정에서 믿는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는 만큼 직장에서 살아낸다면 직장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부르심 앞에 일관성 있게 어떠한 변론 앞에 서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내 인생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함을 통해 내 인생을 맡기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참된 약속으로 부활 생명으로 이끌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모세는 남자가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수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에게도 셋째에게도 계속해서 일곱째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일곱 형제 모두 그 여자와 결혼했으니 그렇다면 부활할 때 그 여자는 일곱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은 누구인가 보게 되면 사두개인의 특징은 종교적으로는 부활을 부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들은 모세의 오경은 하나의 흠도 없다며 모세의 오경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태도를 보였고 사회적으로는 헤롯에게 결탁이 되어서 로마와 굉장히 충성을 다하는 민족을 버리는 기회주의자적인 그러한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는 그러한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신념의 체계를 갖고 바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이죠. 이 공격의 시작, 설교의 초두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논쟁의 그 발단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든 상거래,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경제적 수단으로 삼은 그들의 타락한 종교 리더십에 대하여 사회 리더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가장 답이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공공에 빠뜨려서 사람들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 그 인기와 초점들을 흐려내기 위한 작전을 폈던 것이죠. 오늘 이들이 24절부터 28절까지 얘기했던 것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수혼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 제도에 대한 문제인데 라비네이트라는 이름으로 쓰여졌던 결혼 제도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재혼 당사자가 죽은 남편의 형제들을 택하는 관습인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제도는요 매우 특별법에 속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서도 매우 특별하고 특별한 굉장히 희귀한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라비네이트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되어져서 주어진 법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러한 사회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여인은 결혼한 가문의 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회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노예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버려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족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노예처럼 훔쳐가서 인권을 유린하고 혹은 죽이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당시의 사회 속에 그러한 믿음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러한 반인권적인, 반인륜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에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만약 이러한 희귀한 케이스가 생긴다면 이렇게 너희들의 가정 안에 가족으로 머물게 하라는 것이 이 라비네이트, 이 수훈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일곱 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곱 형제 중에 첫 번째 형이 결혼했는데 자녀 없이 형수만 남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머지 여섯 형제와 계속 이 수원법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고 있었는데 똑같이 자녀 없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두개인의 이 공공연한 논쟁에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마치 박해주의자처럼 이 여인이 정말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때 우리 사두개인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시여 당신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마치 자기네들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박해주의자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두개인이 인용한 이 내용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논쟁을 위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가지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자막이 좀 먼저 나왔네요. 예.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율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실제 사건에만 적용되도록 만든 것이지 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해석의 근거로 삼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갖고 있는 이 가정의 논리는 매우 비이성적이며 비윤리적인 내용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일곱 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굉장히 비참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곱 형제가 모두 불임병에 걸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순차적으로 다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의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추구하고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어서 생명을 나누기까지 메시아를 주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셨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며 그 안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노뱀으로 또한 메추라기와 만나로 옷 한 벌과 신발 하나로 40년을 견딜 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지,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그 모든 탁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놓는 일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인 것이죠. 교만. 바로 불신앙이고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호기심이나 질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불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자기들을 비교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학식과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엘리트 계층이었고 이들이 보기에는 나사렛의 천한 청년 하나가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 없는 열등의식과 자신들의 우월감에 용서 숨쳐서 저 한 남자를 뭉개버리겠다라는 비교의식이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당당하고 정말 탁월하며 정말 본인들의 믿는 것을 확신한다면 나사렛에서 온 한 형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집단적으로 공격하며 공개적인 논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목숨 걸고 사람을 사랑했으며 목숨 걸고 모세가 섬겼던 여호와의 그 말씀을 진리 가운데 선포했으며 그리고 목숨 걸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참된 순종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가짜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며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울 거라고 얘기했던 참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도 사두개인처럼 있는 잘못된 성경에 대한 관점,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나의 이기심과 열등의식을 보상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갈구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의 내용들을 있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을 외치고 있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잘못된 심령, 우리의 잘못된 관점, 우리가 잘못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마음 속에 어떠한 적용점을 가져가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 속에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양심을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를 품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다 씻겨지며 깨끗하게 되어져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마음, 예수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내용들을 내가 사랑하며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활 때는 사람들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죄송합니다. 30절까지. 오늘 사두개인의 이 굉장히 극단적인 가정의 도전에 대해서 오늘 29절, 30절은 예수님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대답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성경과 참 능력을 오해하고 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의 최고의 권위자였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신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의 선포되는 말씀과 예수가 행하시는 그 생명 기적,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지만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 대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밝히 고백하며 나 중심적으로 내가 필요한 내용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게 말씀하게 하셔서 성경이 내가 누구인지를 해석하게 해드리고 그 해석된 말씀 통해 내가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주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된 성도가 성경을 바라보며 성경의 읽기를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주님을 매일 알아가고 있는가? 은혜와 진리가 되셔서 내 삶에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 가운데 계시며 내 앞에 서 계시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바라보며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혹 내 의견과 판단의 결정이 주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선한 통치자로, 그리고 나의 절대적인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됐을 때 성도들은 승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는 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그 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능력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란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이끌려지고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믿음의 참된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 참 능력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결혼하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부활의 상태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결혼이라는 너희들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부활의 패러다임은 이 세상의 질서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이성적인 노력과 축으로 부활을 예측하거나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에는 부활의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35절, 36절, 42절, 4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악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라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 지금의 우리의 상태로 부활의 상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보고서는 이것이 어떤 나무가 될 것이며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은 오늘의 나의 상태, 오늘의 나의 믿음의 수준과 실력으로 부활 상태의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애벌레가 누에 꼬치가 되어지고 그것이 변하여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살다가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부활을 이해하다 보니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동행하심도 알고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인 것도 알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시 살아나다, 다시 일어나다,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아나스타시스, 시세아라는 부활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모습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의 기도로 살아났죠. 살아난 다음에 그 장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혈기 있고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했던 그 장모가 예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의 그 문턱에서 살아나자 그는 일어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부활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현실 속의 나의 삶은 내 완전한 삶이 다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것 같은 그러한 삶이죠. 이 부활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신약에서 세 번 쓰였는데 그 세 번 쓰일 때 섬기다라는 내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천사와 같을 것이다 라는 천사와 같을 것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바로 섬기게 된다, 섬기는 자가 된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세 군데는 어디냐면 오늘 나온 이 본문과 방금 말씀드린 베드로의 장모가 다시 일어난 것과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인자는 섬기려 왔다라는 것이죠. 인자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고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보이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뜻은 무엇입니까? 살아서 부활하는 자들은 자신의 욕망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섬김의 삶으로 나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는가,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는가, 오늘 우리의 욕망에서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하늘의 질서, 하늘의 새로운 기준을 향하여 사랑하며 화해하며 거룩하며 순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과 찔림과 상처와 매맞음, 죄에 대한 처참임이고 죄인의 모습을 대표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과 권세와 생명이며 창조주여 통치자여 구원자의 모습으로 모든 만물의 왕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부활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영광의 흔적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도마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그 흔적을 만지는 역사, 그럼 늘 만지며 확인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날마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3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를 만나던, 그래서 애굽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라, 구출해내라는 명령을 받는 장면이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야훼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형을 쓰셨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그 음성을 듣는 시점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었던 상태죠. 죽은 자를 향해서 나는 이미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을 산자처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바로 제자도의 삶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늘에선 살아있다 그 뜻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부활을 대표하고 있으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부활을 통해 살아날 성도들을 대표해서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은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나는 그의 백성과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도 죽었지만 예수께서 일어나오라 했을 때 그는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죽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일으키심을 통하여 빈 무덤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 죽음의 자리는 이제 비어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죄로 인한 상처와 부끄러움과 절망과 죽음, 육체 속에서 영적인 심한 압박 속에 죽음과 같은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했을 때 그 못 자국난 옆구리의 상처와 모든 몸에 있는 흔적들이 오히려 영광의 부활의 증거와 흔적의 근거가 됐던 것처럼 오늘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각자가 갖고 있는 고난의 흔적이 이제 부활의 소망의 흔적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고난의 흔적 속에 주님도 부활하셨기에 그 약함을 고백하며 내가 가난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I'm nothing을 고백함을 통해 하나님의 부활 소망, 생명 소망, 십자가의 그 능력과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임할 줄 믿으며 그 영광의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 소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승리하였사오니 모든 환난과 죽음 속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의 부활의 권세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부활의 주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말씀을 왜곡하거나 이용하는 자였다면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로 부활의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안에 사두개인들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거나 왜곡했던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이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복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미얀마라는 동남아시아의 나라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많은 시민들이 이에 저항하며 또 무고한 피가 흘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온누리교회에도 우리 안산과 김포 M센터에 미얀마 예배 공동체가 있고 미얀마 형제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땅의 무고한 피 흘림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연약하지만 미얀마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미얀마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뉴스로 저희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남아의 이 미얀마라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 피 흘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국민들이 하나님 저항하며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때 하나님 무고한 폭정과 악한 정권의 그 악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여,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정권과 폭력적인 그 모든 행위가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교회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얀마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셨소서. 부활의 증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고통받고 피 흘린 자들 옆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며 치료하며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미얀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미얀마 백성들, 미얀마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폭력이 멈춰지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일어나 함께 고백하며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리시는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위에 이 온누리엠 교회와 또 온라인과 CGN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지금도 피 흘림 가운데 저항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미얀마 교회와 미얀마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